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 민사고, 민족사관학교, 그리고 아이비리그 옥스퍼드까지 나와서 다 버리고 록밴드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4년 전에 그 세바시에 출연하셨고, 네. 록밴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록밴드를 하시고, 오늘은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이 책을 새로 내셔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자, 한국사를 통해 진짜 우리의 의미를 찾았다는 전범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랜만에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고요. 원래는 소개하신 것처럼 전범선과 양반들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부터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버리고
내려놓고 옛날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었는데.
그렇죠. 옛날엔 제가 좀 앞에 나와 있었는데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었네. 밴드 이름에서는 뺐다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네요.
아, 네. 그거는 출판사 대표님이.
자, 한국사 테라피라는 되게 뭐랄까 특별한 좀 낯선 이름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뭘 어떻게 치료한다는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왜 내가 군대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좀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근현대사가 관련이 돼 있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왜 가야 되냐 하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다.
그렇지.
왜 남북이 분단이 됐냐 하면은 뭐 6.25가 있었다. 그 전에 뭐 일제가 있었고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얘기 하면 역사를 공부할수록 계속 뭔가 좀 화병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역사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치유받는 과정.
돌이켜보니까 그런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뭐가 답답하고 뭐가 병에 걸린 것 같고 화가 나고 왜 이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저는 너무 갈라치기, 아하. 분열. 요새는 뭐 얼마 전까지는 뭐 헬조선 얘기 나올 때는 핵개인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미 뭐 나라가 분열이 됐고 분당이 됐고 그다음에 뭐 지방 뭐 그렇죠.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요새는 저희 세대는 또 젠더 간에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대 간에 갈라치기
뭐 성별 간에 갈라치기는 뭐 오래됐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거의 정신분열같이 개인의 정신도 막 분열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쪼개고 갈라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오는 아픔이 있지 않나.
근데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공감돼요.
그렇죠. 네.
한국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막 들려.
맞아요.
그리고 막 분열의 모습들, 갈등의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올라.
그렇죠. 이거를 뭔가 흥미롭게 누군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 흥미롭게 보다 보면은 뭔가 한쪽 다른 쪽이랑 싸워야 될 것 같은
그치.
그런 또 뭐랄까 가르침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대립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를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트라우마. 네. 한국사 트라우마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펼치자마자 이제 좀 되게 흥미롭게 했던 게 진단표가 나와요. 진단표가 그 목차 다음에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
네.
다음 문항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역사 트라우마에 빠지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MBTI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예스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중에 3개 이상이면은 한국사 트라우마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자, 조선하면 미개함이나 답답함이 먼저 떠오른다. 독립운동가는 가난하고 처절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관계는 영원한 적 외에 답이 없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는 오직 한 명뿐이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역사 속 인물들은 매국노다. 뉴스에서 역사 논쟁이 터지면 내용보다 누구 편인지 먼저 살핀다.
쟤 누군데?
재밌네. 이게. 마지막 10번째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며 그 원인은 조상 타신 것 같아요. 진단이 되게 유쾌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문항 중에 예스라고 답한 게 3개 이상이면 여러분 현재 역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행히 2개 정도.
굉장히 적네요. 네.
제가 좀 건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책에 관해서 드리는 질문은 첫 장이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로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를 조선의 제1의 사이케델릭 아티스트라고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왜 우리 역사의 치유가 160년 전 개벽 사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3.1운동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 제가 이제 군대 가는 게 싫어서 역사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군대 가는 게 싫으면 이제 이 국가, 정부, 이 어떤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뭐 헌법도 보면 나오지만 3.1운동에서 나온 임시정부가 뿌리인 거잖아요. 3.1운동의 그 어떤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을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머리 크고 나서 제가 이제 20대 때는 말하자면 서학을 공부한 거죠.
그렇죠.
서양에.
그렇죠. 가서 외국 가서 유학을 했으니까.
미국 가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 그때 저의 어떤 전공 분야는 식민주의와 국가 건설이었어요.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니까 콜로니얼리즘 앤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니까 식민주의와 어떤 민족 국가 건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미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한국을 만든 게 미국이니까. 그 미군정이 48년도에 미군정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사를 공부하다가 또 미국을 이해하려면 영국을 공부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드로 갔구나.
그렇죠. 네. 미국을 만든 건 영국이잖아요.
상당히 그 호기심에 의해서 삶의 여정이
그렇죠.
되는군요.
네. 좀 강원도 촌놈으로서 태어나서 왜 강원도가 분당이 됐을까. 우리나라만 분당된 게 아니라 강원도도 분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강원남도 강원북도가 있고.
잘려졌죠.
군대 왜 가냐부터 시작해서 갔던 건데 영국 가서 그 보니까 영국은 또 로마 제국이 만들었더라고요. 로마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얼른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뭐 미군정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미국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대한민국 우리 합법적 정통성을 뿌리는 임시정부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33인의 민족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학을 공부하시는 기독교 쪽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절반이시고 또 나머지 절반은 천도교 동학의 지도자분들이셨어요. 15명이 이제 그 동학이었고 두 분이 이제 불교셨고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대표회에는 정말 묘하게도 동학과 서학 그러니까 천도교와 이제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계셨고 불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그러네요.
대현장이 우리나라의 뿌리인 거죠. 근데 저는 기독교도 잘 그래도 뭐 그나마 좀 알고 불교도 좀 들어봤는데 천도교는
그렇지, 우리가 잘 모르게 외우진 않으니까
그나마 아는 게 뭐 전봉준이 그치. 죽창을 들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정도만 알았지 뭐 동학혁명 농민봉기 뭐 이렇게 농학 동민혁명 이렇게만 들었지만 동학의 지도자분들이 3.1운동을 이끌었다 심지어 그 33인의 민족 대표들을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으고 전체를 총괄 지휘하신 분이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내가 모른다. 너무 내가 서학만 공부를 했고 서양 철학사를 제가 이제 전공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 뿌리를 알려면은 그래서 뒤늦게 30대에 공부를
시작한 거고요.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가 최재호 선생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이분은 사실은 뭐 그 국사책에서 네. 그 이름 석자 정도 아는 건데 개벽사상.
그렇죠. 네네.
뭐 살짝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그래서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라고 했는데.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는 뭔가요? 정확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락 음악을 하는 그렇지.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미국의 60년대 히피들의 어떤 뭐 그런 사이키델릭 락 음악이나 히피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뿌리에는 또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뭐 윌리엄 블레이크나 뭐 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을 되게 좋아했는데 최재우의 어떤 그 깨달음을 담은 시들이 있어요. 용담유사라고 하는 순한글로 쓴 가사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정말 신기한 게 뭐 사실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창시자들은 대부분 뭐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렇죠.
뭐 득도를 하시거나 뭐 하느님을 만나거나 하는데 정말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최재우 양반은 깨달음을 뭐 경전으로 쓰거나 한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랬구나.
이게 약간 K-POP 데몬 헌터스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지도자는 사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무함마드나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부르지
뭐 교회에서 성가는 부르지만 자기의 깨달음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풍류로
풍류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이분은 풍류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전 제가 또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로 시작해서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장들은 어떤 이 키워드 두 글자짜리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별해요.
네.
이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 고르신 건가요?
사실 단어들을 고르기 전에 인물들을 골랐던 것 같아요.
아, 인물, 그죠?
역사 교과서에 나온 인물들보다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우의 분열 때문에 가려지거나 약간 좀 언급하기 불온하게 느껴지거나 아니 잊혀졌던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렇게 책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역사적 평가나
네.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두 갈래로 갈라진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든 좀 뭔가 네. 중립적으로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뭐 두 쪽의 어떤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걸 좀 시도한 느낌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왜 이렇게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라는 말도 사실 좀 서양의 것이고 뭐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화병이라고도 해왔고 한이라고 해왔던 것 같고
화병과 한은 또 다르죠.
예. 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그렇죠.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은 함석헌 선생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25가 난 것도 물론 뭐 소련 탓을 할 수 있고 미국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라져서 그런 거다.
그렇지.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뭐 기호파냐 뭐냐 해가지고 방파 싸움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셔서 이 그럼 갈라짐이라는 것이 뭔가 분열이라고도 했지만 요즘엔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양극화는.
네, 뭐 계급 간의 양극화도 있고 뭐 진보 보수
그렇죠.
좌우 간의 양극화도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극단적인 경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쏙 가운데 껴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껴있어서 6.25도 겪었던 건데 요즘 특히나 다시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러시아와 그렇죠. 뭐 일본 간에 이런 막 경쟁들이 나왔을 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고요. 저는 그 답을 이 책에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양극화의 해답은 예전에 뭐 제3의 길이다, 뭐 중립이나 중도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태극이다.
태극.
양극은 태극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태극이란 단어를 들어서 약간 좀 이게 무슨 도를 아시나요?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뭔가 사람들이 태극이란 단어 들으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태도보다는 아, 네.
그렇죠.
하면서 약간 멀어지는.
도를 아십니까가 생각이 나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네.
태극을 이렇게 태극을 집중하게 되신 겁니까?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종교가 없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뭐 돌에 닦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뭐 기성의 민족 종교나 이런 것들에
그리고 뭐 서구 역사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또.
저는 그죠 뼛속까지 서구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저한테 가장 그냥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양반들이랑 그 정확히 횟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할로윈 참사 있었을 때
아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그 날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아.
양반들이랑 저희 뉴문이라고 하는 음반을 만들려고 이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명상을 하는 걸 좋아해서 바닷가에 앉아서 서핑도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할로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닷가로 가는 길에 미국 어린이들이 막 트릭 오 트릿 하면서 사탕 달라고 그러고 막 뛰어놀고 바닷가도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가 천국인가? 캘리포니아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제가 낮에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이었을 테니까 미국 시간으로 낮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태원에 살거든요.
아, 우리 동네네. 이태원 아니, 아니, 아니. 네. 전범선 작가 입장에서.
맞아. 저는 해방촌 사는데.
아, 그치, 서점 하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해방촌에서 서점도 하고, 저 양반들도 다 해방촌에 거의 살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 참사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없었지만, 제 친구 나이라도 좀 건너 아는 분들도 거기에 피해를 당하셨고.
그래요?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멍한 상태로 저희끼리 모여서, 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바닷가 해넘이, 일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선셋. 근데 캘리포니아 진짜 그냥 하늘이 맑고 그러니까
그게 뭐
또렷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이 아 저쪽이 서쪽이니까 저쪽이 이제 이태원 우리나라 쪽이겠구나. 근데 그때 정말 그 갑자기 보이는 게 펩시콜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펩시콜라가 태극 문양이
그 바닷가 위에 파란 바닷가 위에 빨간 태양이 딱 반쯤 걸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저기가 그 이태원 그쪽인가 보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슬펐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투사였거든요. 용산 미군 기지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렇죠.
95만 평이거든요. 그 저희 동네 바로 앞인데 그 넓은 땅을 두고서 미국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그 좁은 구멍에서 저희 이제 동포, 저희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특히 저는 그 95만 평 안을 항상 알고 있는 상태로 해방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컸거든요.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함과 화병이라고 한 그런데 그냥 좀 동물적인 답답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 타고 시베리아 가고
돼.
싶은데
이해가 돼.
그냥 뭐 이데올로기 떠나서 금강산 가고 싶고 백두산 차 타고 가고 싶고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좁고 답답하고 지하에서 막 파티해야 되고 막 골목길에서 이런 게 너무 싫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걸 본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영락없는 태극인 거예요.
그 문양이. 선셋의 문양이 태극이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잠깐만 우리나라 태극이 왜 우리나라 국기가 왜 태극기지?
그러니까 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다가 잠깐 미국은 성죽이고
그렇죠.
별이죠.
중국은 오성기고
북한도 별이잖아요.
별이죠.
인공기도. 일본은 태양만 있고,
빨갛게
딱 태양만 있고, 그거 태양이나 별인데 우리나라는 왜 태극기지?
그러네요. 다 뭔가 빛과 배경이 있는 것 뿐이네.
그렇죠. 다 빛을 숭배해요. 햇님을 숭배하든 별님을 숭배하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일본. 하늘, 그 태양의 뿌리. 그래서 rising sun 이라고 영어로 외국인들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계승천기 보면은 그 햇빛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식민주의적인 빛으로 정복하려고
일본 제국지.
하는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서양 철학이 안타까움? 뭔가 뭐 그게 사실 뭐 기독교 철학이든 플라톤 철학이든 공산주의든 뭐 계몽주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계몽 말 그대로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일깨우려고 하고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려 하고.
어둠을 밝히려고 하고. 굳이 안 밝혀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깨우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서양 신민주의, 제국주의의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그게 사실 뭐.
Enlightenment.
그렇죠. Enlightenment. 거기 프랑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뭐. 사실 그 일본도 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제국주의를 안 해보고 못 해봤던 식민지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아 항상 꼭 빛으로 어둠을 꼭 정복해야 돼? 그냥 자면 안 돼?
그러네. 네.
그럼 자다 일어나면 안 될까? 나 그림자
그냥 어두운 채로 있으면 안 돼?
아니,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음양의 조화.
그렇죠.
태극은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기의 상징이 그 3.1운동 때 전 국민이 들고 나와서 흔들었던 그 일장기 위에다가 파란색 칠해가지고
그렇지.
흔들었던 그 태극의 상징이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음양의 조화인 조화를. 태극. 이게 뭐 동양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그게 중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의 태극을 보면은 또 홍청 태극이 아니더라. 펩시콜라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흑백. 좌우로 그렇죠, 흑백이 돼 있고 가운데 그
점 찍혀 있는 거구나.
그 태극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태극은 다 그거거든요.
그 태극은 약간 조화가 아니라 흑백의 분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원리상으로는 그 음향의 조화죠. 그리고 그 흑의 안에 또 백이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르면은 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3D 같은 그거를 이제 2D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근데 어쨌든 흑백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좌우로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로 홍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안부도 제가 정말 궁금해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나 역사학자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연구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그냥 몰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삼태극이다. 노란색 들어간 삼태극도 가끔씩 부채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태극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홍청태극을 많이 썼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제가 뭔가 뭔가 이게 실마리인 것 같은데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양에 갔어요.
강원도 양양에.
강원도 양양에. 네. 그래서 해넘이를 봤으니까 해돋이 때 한번 그걸 보자. 왜냐면
그러니까 선라이즈를 본 거예요.
선라이즈를 동해바다에 가서 이제.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서쪽을 봤던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일본은 태양의 뿔이야. 그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Land of the Morning Come이라고 그렇죠. 불렀기도 했고 대한항공 타면은 모닝캄 회원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모닝캄이구나.
네, 그래서 모닝캄 회원이고 조선이라서 대한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한번 내가 해돋이 봐야겠다. 그 해돋이 태극을 봐야겠다. 해넘이 태극을 봤으니까. 그래서 양양에 가서 이제 해돋이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어요. 그 똑같이 태극이죠. 그 똑같이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거.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때 본 게 아, 이 고요한 아침에 이 태극을 보면은 이게 밤이야 낮이야. 밤이냐 낮이냐 사실 인간이 만든 이분법이잖아요.
그렇죠.
남녀도 그렇고 사실 뭐 좌우 진보 보수도 그렇고 뭐 경상도 전라도도 그렇고 남한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해와 달 뭐 땅과 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낮과 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라 이분법은 낮과 밤의 이분법인데 이 조선은 지금 해가 딱 그 6시 반쯤에 떴는데 이게
공존하네.
이게 낮인가 밤인가? 오,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침은 그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서 낮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한.
그렇지.
그 묘한.
묘한. 중간.
절묘한 그 중간. 지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사실 낮이 있으니까 밤이 오고 밤이 있으니까 낮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태극의 원리를
단경으로 보여주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거를 깨다 딱 느낌이 그렇죠. 온 거지.
그걸 이제 저녁에 해넘이로 캘리포니아 봤을 때는 조선이 아닌데 아침에 해돋이로 딱 보니까 와, 이게 조선인가 보다. 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생긴 건데, 모르게 뭐 역사적인 사료가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왜 조선이라고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태극이라는 문양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태극기를 다시 보니까, 저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저도 있었거든요. 일종의 역사 트라우마.
그것도 트라우마 중에 하나.
일종의. 저 할아버지들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심지어 막 이모부나 이모도 그쪽이신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를 다시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내 안에
그렇지.
나도 몰랐던 이 뭐 와 그래서 3.1 운동이 그렇게 평화적이었나? 와 뭐 이런 온갖
약간 이렇게 잘 안 풀리던 게 약간 풀리는
그렇죠.
실마리처럼 역할을 했구나.
그 미국에서 느꼈던 은근히 공기 중에 있었던 인종차별과 약간 서름 이런 것들도 어떤 긍지로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좀 새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아니면 뭐 우리 삶과 사회를 바라볼 때 그 태극의 철학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특히 우리 한국 현재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게 저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갈라치기나 어떤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뭐 실마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운 생각이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엔 또 한류의 지금 이제 막 K 뭐 컬처로 이렇게 묶여지는 뭐 K-pop, K-food 뭐
네.
하여튼 한국인의 것에 되게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광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뿌리를 예견한 사람이 있다.
네.
한류가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 것이다라고 그게 누굽니까?
최재호 선생님도 그거를 뭐 예견한 것 같진 않지만 그 어떤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신명과 흥과 풍류의 어떤 그 방식으로
깨달아도 노래를 하는
퉁도 주셨어. 목검으로 막 팔춤을 추셨어요.
진짜요?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한국적인 어떤 DNA라고 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류를 예견한 분은 저는 백남준 선생님을 그때 비디오 아트 창시자라고 이제 불리지만 전 백남준 선생님 스스로를 전자무당이라고 불렀어요.
전자무당.
전자무당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어렸을 때 이분이 한국에 살면서 이제 굿을 많이 보셨지만 서양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럭서스 그 아방가르드한 어떤 현대 미술과 음악의 언어로 풀었는데 왜 전자나 디지털 세상을 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많이 안 알려진 거긴 한데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인터넷이라는 말을 만드셨거든요. 인터넷을 예언하고 세계 최초로
이름을 인터넷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비슷하네.
맞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말이 80년대 나온 건데 70년대에 이미 왜냐면 비디오 아트도 하셨던 게 엄청 얼리 어답터셨어요.
그렇죠.
엄청 그
비디오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시대.
아니었죠. 뭐 60년대에 그거를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있기도 전에 뮤직비디오를 만드셨고, 근데 그때 이미 직감하신 것 같아.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은. 그러니까 전자 초고속도로라고 불렀던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불렀던 그 개념을 에세이로 쓰셨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전화를 서로 하는 거를 넘어서서 누구나 서로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할 수 있어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누구나 그 채널이 될 수 있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내다보셨고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민족이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샤머니즘이나 이 무당이 하는 거나 어떤 단골이 하는 게 채널링 하는 거죠. 미디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 민족은 숨길 수 없는 그 어떤 영매 같은 미디엄의 그 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잘할 수 있다.
지배할 거다.
지배할 거다.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내다보셨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게 아닌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우리 좀 역사 쪽으로 돌아가면
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이렇게 끄적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가님의 쇼츠를 하나
네.
보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도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쓸까 하다가
이 책은 안 나오는데
이 책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완용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전혀 몰랐고 자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는 쉬쉬하셔서 못 듣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를 미국의 다트머스라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명문대죠, 아이비리그.
네, 거기서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우연히 역사학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다트머스 선배님들 중에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 미국 이름이 호모
미국인인데.
미국인데 우리 독립운동한 분이 있어요?
네, 그 백인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1860년대, 1880년대에 졸업을 하고서 고종이 세운 그 유경공원이라고 양반들 영어 가르치려고 만든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사로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고
그렇구나.
사민필지라고 백성과 양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사민필지라는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미국인이
미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글 교과서를 양반들은 안 쓰거든요. 양반들은 한자를 써야지. 한글 업무는 이제 뭐 아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거니까 양반들이 한글을 되게 등한시할 때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어와 한글을 마스터하고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을 알리고 싶어서 삼인필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후에는 재밌다. 고종 황제랑 또 배프가 돼가지고 그 고종 황제가 을미사변으로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공포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그때 고종 황제 불침범을 썼던 게 헐버트와 이제 연세대를 세운 그쵸 바로 앞에서 총 차고서 왜냐 미국인은 일본이 못 건드리니까
그렇구나.
미국인들한테 의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헐버트 선생은 또 그런 연이 있었고 나중에 헤이그 특사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너무 저는 그때 와 어떻게 미국인 선배님이 특히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러움과 그 역사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이런 분을 만나서 너무 감동해서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양화진에 있는 방학 때 와가지고.
아 양화진에 있구나.
양화진에 뭐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양화진 그 묘지에 있군요.
선교사 한 명이 묻혀 계시고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인턴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인턴을 막 엄청 열심히 해서 무슨 헐버트 뭐 청년 회장도 하고 제가 막 그랬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야 범선아 뭐 알겠는데
네가 그렇게 독립운동가를 쫓아다니고 연구하는 건 알겠는데
좋은 거 하는 건 알겠는데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출신 성분을 좀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약간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저의 이제 5대조 외가 쪽 할아버지가 이인직 선생이셨고 저는 이인직 선생이 들었을 때는 오!
혈연우.
혈연우?
최초의
오, 현대, 신소설.
신소설을 쓴.
오, 그러면 멋있는, 머린 조상님 아니에요? 그때만 엄청난 책을 팔하는 거예요. 이완용의 통역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완용은 영어밖에 못하고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을사조약 할 때 이완용이 뭔가 이토리부미한테 가가지고 뭐 나라를 넘기겠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일본어로 말씀하신 분은 우리 할아버지다.
라는.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이제 막 한 대 내려 침 맞은 것 같은.
그렇죠. 우리 전범섬 작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분이거든.
심지어 민족 사관들 한복과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역사를 공부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과 공포가 왔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
그제 이제
덕을 못 봤죠?
땅도 많이 받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풍경의 한 부분인데 왜 우리는 뭐 아니냐?
뭐래요? 그때만 이인직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파시고 일본인과 세장가를 드셨대.
소위 뭐 어떤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별. 그러니까 저희 집 안에 버려진 거죠. 저희 이제
그렇구나.
할머니를 버렸구나. 버려진 거고 이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씨세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이 세장가를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덕을 본 것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라실 때부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뭐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있고 역사를 배울 때마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또 뭐 이 역사 테라피를 한국사 테라피로 가게 됐던 어떤 큰 동력이 또 아니었나.
아니 근데 그 상처잖아요. 그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상처를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혈연우도 있지만 뭐 귀해성도 있고 뭐 치악산도 있고 막 되게 많이 뭘 쓰셨어요. 신문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근데 소설을 읽어보니까 특히 막 귀해성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되게 앞서 계신 거예요.
그러겠지.
개화파였던 거죠.
개화파지.
그러니까 양반들, 그러니까 중인 출신이었어요. 역관이니까 중인 출신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었던 거야. 그 되게 어떤 여성 인권과 신분제 철폐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책을 쓰셨고 신소설은 또 이제 한글로 쓰셔서 또 이분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양반들이나 어떤 조선 말기에 그 뭐랄까 패단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제가 양반들이라 이름을 지은 것도 제가 상인의 자식이라 양반 이제 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마음에는 공감한 공명이 되는 게 있으면서도 왜 이런 분이 친일했을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더 공부하게 되고 이완용도 보고 윤치호도 보고 막 별의별 이제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인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와닿게 연구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혹시 그냥 뭐 그 통역관으로서 그냥 그 고위 공직자가 그쵸. 시켜서 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아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공감이 됐던 거는 타투사를 하면서 또 많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건 또 무슨?
왜냐하면 저희 그 할아버지 이인직 할아버지가 뒤늦게 유학을 가셨었어요. 그 청일 전쟁 때 그리고 러일 전쟁. 또 있었잖아요. 근데 청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비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의 삶이라는 것이 가수사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휴가라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일신의 안위를.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 그 미군에서 카투사 복무할 때 저쪽 미군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좀 아부도 하기도 하고.
친미.
어, 친미. 친미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아, 이 양반이 그 중인의 신분에서 역관으로 출세를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뭐 나라고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제 앞잡이라고도 부르니까 전형적인 저는 미제 앞잡이고 미국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미국 음악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뭐 저는 뭐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 이해하려는 과정
그렇지 그게 알게 되니까
어, 알게 되니까 아, 뭐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을 좀 심층적으로 3D처럼 2D가 아니라 3D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네. 테라피란 제목을 붙였는지 알겠네.
그렇죠. 제가 치유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치료의 본질은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 그리고 네. 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또 책에서는 또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완용으로 좀 넘어가면 이완용의 내면 트라우마를 좀 분석한 게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네, 이완용은 뭐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빌런 중에 빌런이잖아요.
최고 빌런이죠.
우리 역사를 최고. 공부할 때 서양사에서는 약간 미국에서 역사 공부할 때 치트키 같은 게 히틀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할 때
세계 최고 빌런.
너 낫지. 너 히틀러 이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완용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막연하게 그냥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 근데 이 사람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악랄했을까를 저도 들여다봤는데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완용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호준이라고 하는 당대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망 있는 가문에 그 집에 안에 적장자가 없어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이완용이었고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 정말 뼛속까지 유교 집안의 성리학을 따르고 되게 수구적인 어떤 양반가에서 양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돈이 애를 쓴
애들 쓰고 그리고 과거급제를 하고서도 항상 이분은 그 이 양반은 자기네 어떻게 하면 자기 가문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일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일본어도 잘할 것 같고 일본도 좋아할 것 같고 한데 사실 이완용은 미국 공사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는 못하는.
일본어는 못했고 맨 처음에는 사실 친미파이기 전에 친러파였고 우리가 잘 아는 아관파천. 아관파천을 기획한 양반이었고 그거를 기획했던 것도 러시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종을 지켜야 자기가
자기가
권력을 지키니까. 그때 또 독립협회 회장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친일파가 어떻게 독립협회를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네. 생각했을 때는. 독립문을 지은 것도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이완용이었고 거기서 연설도 했었고 그게 잘 친일파라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친러파로 하다가 러시아가 힘이 없어지니까 또
미국 쪽에
미국 쪽으로 붙고.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가장 좀 충격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저랑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양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1900년 그러니까 1901년도에
양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네, 양아버지가 자기 어떤 권력의 원천이었잖아요.
원천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이완용이 3년 동안 3년상을 치러요.
자기의 그 양아버지를 위해서 되게
이게 사실 양반 조선 시대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 그렇죠. 치는데 이 개화 구한말에는 사실 뭐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 절대 안 할 일이고 좀 깨어 있는 사람들 절대 안 하는데 진짜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살아요. 그 움막 짓고서.
사실 그건 몰랐네요, 진짜.
그거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떤 본인의 가치관에서 맞아요. 성리학적인 맞아요. 거나 아버지에 대한 뭐 효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세대는 아무리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도 3년을 무덤 옆에서.
그렇죠. 저도.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이완용한테는 그게 선악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 괴압한 놈들, 이 뭐 친일을 하든 친러라든 친밀을 하든 이 정말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네.
정말 보수적인. 수급파. 어떤 거였고 그 사람의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3년상 하냐 안 하냐지 뭐 친일하냐 안 하냐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 이 양반의 세계관과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는 그게 정말 판단의 기준이었구나. 어렸을 때 양아버지한테 입양을 가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지는 이해가 가지만 뭐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보는 게 우리가 역사를 좀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우리가 몰랐던 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네.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한영 매국노 네. 이한영 매국노 이렇게
그렇죠. 매국노는 맞지만 사실 친일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실행한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민족적으로 보면은 친일파가 된 거고
그렇죠. 나라를 반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양아버지 호된 양아버지한테 입양을 가는 것이 어린이한테 어떤 영향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그게 좀 가장
그게 그렇죠.
이완용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아, 그러네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히틀러가 미대 입학했으면은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점으로 네. 보는 측면이 되게 흥미롭네요. 이승만, 김일성 같은 권력자들의 역사에 가려진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죠.
함석헌, 뭐 유영모 선생의 CR 사상을 여기서 되게 조명하셨는데.
네.
사실 함석헌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하고 90년대 초반 학번들한테는 되게 많이 읽힌
그렇죠.
네. 역사학자거든요.
네.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분 저는 뭐 단독했지만
네, 작가님은 그러신데 네,
많이 잊혀졌죠. 함석헌 선생님의
이분의 이야기 책을 글을
네.
사상을 읽는다면
네.
지금 이 각자도생과 전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될까요?
함석헌 선생의 사상을 이제 뭐 CR 사상,
그렇죠.
뭐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이셨지만
그렇죠.
모든 종교를 품으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거를 CR이라는 이름으로 품으셨어요. 근데 그 CR도 사실 태극이에요.
그래요?
C와 R이거든요.
C와 R이니까.
C와 R이 이제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인 것이고 음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성을 CR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성이란 말도 사실 한자어고. 국민, 시민.
그것도 뭐 한자하고.
그것도 한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한에서는 국민, 시민하고 북한에서는 인민 하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 대신에 순우리말로. 저는 이제 뭐 조만식 선생님이나 류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이 이 책에 썼던 그 이제 오산학교 출신의 3.1운동에 이끄셨던 기독교 계열 선생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요즘 기독교랑은 좀 다르게도 어쨌든 동학이랑도 협업을 했을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동서학의 콜라보로 3.1운동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시절의 마음은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과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하나로 보셨던 건데 저는 CR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백성 그리고 사실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마저도 다 CR이잖아요. 그 음양의 어떤 원리로 생명이라면은 사실 기계도 마찬가지고 공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로 그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CR로 보고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뭐 선악이 됐든 좌우가 됐든 남녀가 됐든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CR로 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저는 서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서양을 보면 특히 미국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맞아요.
너무 지금 공동체가 붕괴돼 있고
붕괴돼 있고
우리나라는 좀 정말 힘든 지점은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바닥을 찍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좀 아직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이게 더 뭐 지금 뭐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양극화되는 시대에 이제는 좀 우리의 한류가 문화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서
철학까지
우리의 철학 우리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영성 정신문화 이런 것들을 수출해야 된다라고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핵심이 이제 뭐 태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CR이라고 할 수도 그렇구나. 있고 이런 것들이라서 함석헌 선생님의 사실 저는 역사관이나 이야기를 저희 세대 또래에 맞는 어떤 그 팟캐스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젊은 네. 우리 세대의 언어로
맞아요.
이렇게 번역을 네.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네. 저는 사실은 4년 전에 뵀던 것보다 훨씬 더, 와, 되게 많이 성장하셨구나.
그렇죠. 그때.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네. 전범선 작가님은 철학이 확고하잖아. 자신의 삶의 태도는 물론이고 그 신념까지도 확고해서 그런 삶의 원칙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고 우리가 막 트렌드를 따라 살잖아요.
네.
지금은 뭐 이거야. 이거야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우르르 따라가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제가 범선 씨보다 훨씬 형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범선 씨처럼 자기 철학대로 물론 그 범선 씨의 네. 삶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 누구에게나.
네.
근데 자기의 어떤 믿음대로
네.
자기의 철학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
만약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 저는 저희 이번 양반들 2집 타이틀곡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갑자기 홍보하는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멋인 것 같아요. 제멋. 제가 결국에는 뭐 최재우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풍류도의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 해운대를 쓰신 최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물계자라고 하는 화랑이 있어요.
화랑 이름이 물계자.
이름이 물계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화랑이 풍류가 뭐냐 핵심을 설명한 문구가 있는데 제멋이라고 하거든요.
아 풍류는 제멋이다.
그러니까 근데 제멋이라는 게 욕이잖아요 지금.
제멋대로 한다.
저 같은 사람들을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 왜 이렇게 제멋대로 사냐?
그러네.
눈치 없이 제멋대로 사냐? 이러시는데 이 멋의 어원은 맛이거든요. 맛이랑 멋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뜻이고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불분명한데 맛있어야 멋있다라고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봐왔어요. 그 순우리말에 보면은 이 한자어나 외래어, 영어나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가 수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순우리말로 우리가 살았을 때 정신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순우리말에 담긴 의미들을 보면은 뭐 씨알이나 뭐 하나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울림이 큰 게 많은데 이 제멋이라는 말을 욕으로만 생각하다가 제멋이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제멋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했더니 먼저 자기 빛을 알아야 된대.
자기 빛을 안다.
제 빛. 자기 본색이라고 써 있는데
아, 제빛.
제빛. 본색이 이제 제빛이잖아요.
제빛 우리말로 하니까 더 멋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빛이 있대. 근데 제빛을 먼저 찾아야 된대요.
제빛을 찾아라.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 받을 때도 제빛을 찾는 교육을 다니잖아요.
정답을 찾지.
정답을 찾는.
남이 준 정답을 찾지.
그렇죠. 그 제빛을 찾은 다음에 제빛을 찾으면 제멋이 나오냐? 절대 아니래. 제맛이 나오려면은 항아리에다가 된장이 제맛이 나려면은 발효가
돼야 발효와 숙성.
적절한 물과 바람과 이 균형, 조화가 있어야 그리고 해가 지나야 이게 제맛이 나잖아요. 그게 제맛이 안 날 때는 그 제멋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설익은 맛.
설익은.
설익은 맛이라고 해서 이제 설맛이라고도 하고 그 설멋.
설멋.
설멋이 겉멋인 거죠.
겉멋들었다.
겉멋들었다는 이제 아직 얘는 안 익었어. 물 익지 않았어. 근데 정말 잘 물을 익으면은 제멋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멋이 나온다.
물계자 화랑에 그분도 이제 최재우처럼 칼춤을 추면서 이 너네들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악기도 연주하면서 너네들이 제멋을 내려면은 제맛이 나는 것처럼 네가 제멋이 나야 된다. 근데 지금 다 설멋이다 너네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국 음악을 따라하고 락앤롤을 좋아하니까 미국 밴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 서양 철학도 따라하고 이러다가 요새는 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따라하더라고.
그렇죠.
이거 제멋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제멋이 나온 거네요.
나오고 있는 거야. 그전까지 사실 조금 겉멋일 수도 있고 약간 안 되는 영어로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뭐 약간 흑인 음악 따라하고 백인 음악 따라하고 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제멋이 나오는 것 같아서 와 우리나라가 진짜 오랜 그 고난의 역사 동안 푹 삭혔다. 오래 익혔다.
발효와 성수 그걸 지난 거네 우리가.
정말 안 익힐 우리가 안 삭힐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식민 지배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독재도 겪고 막 민주화하는 것도 힘들고 뭐 힘든 상황에서 엄청 사귀고 있었던 것이 썩지 않고 이제는 정말 맛있는 된장 같은 제멋이 나고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빛을 찾자.
그렇죠. 제빛을 찾고 그거를
잘 익혀보자.
익혀보자. 그러면 결국 제멋
자연스럽게 나온다.
제멋대로 살 수 있다.
아, 제멋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산다를 좀 다시 정의해야겠네요.
칭찬입니다.
칭찬이네. 네. 자기 철학대로. 그러니까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다움.
그렇죠. 맞아요. 자기다움.
아, 그죠. 자기다움이 바로 이 제멋이네요. 네. 어, 이건 진짜 놀라운 발견이네요.
양반들의 제멋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노래 제목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뭔가 답답함 되게 공감하는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범선 작가님이 쓴 한국사 테라피를 통해서 뭔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책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제빛 꼭 찾으시고 잘 숙성시켜서 잘 발효시켜서 제멋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태바시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